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에 올라오는 걸 경찰이 막으면서 어제부터 남태령역 일대에서는 밤샘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대치가 끝나고 일부 트랙터를 탄 농민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심가은 기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트랙터를 탄 농민과 시민들은 오후 4시 정도까지 남태령역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다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있는 한강진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 사당역까지 행진을 하다 지하철을 이용해 대통령 관저로 향했는데요. 한강진역 앞에는 시민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트랙터는 조금 전 녹사평역을 지났습니다. 농민들은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인데요. 전농과 경찰은 28시간 동안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했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만나 합의를 했는데요. 트랙터 10대에 대해서만 서울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넘게 남태령역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은 차벽이 열리는 순간 크게 환호하고 해냈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여러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경찰이 트랙터 창문을 거세게 칩니다. 시민을 강제로 눕히고 제압합니다. 어제 낮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려던 농민들이 경찰에 가로막힌 겁니다. 이들은 트랙터 30여 대를 끌고 상경했는데 경찰은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위를 제한했습니다.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받는 과정에서 농민 2명이 연행됐고 트랙터 창문이 깨지는 등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남태령역으로 모였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어젯밤부터 트랙터 뒤로 모였고 이렇게 응원봉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젯밤 충돌이 심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오늘 거리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찰 차벽이 양방향을 통제하면서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민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을 막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남태령 소식을 보고 되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지켜야 될 사람을 안 지키고 이상한 사람을 지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변호사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위법적 소지가 있다며 방배 경찰서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오늘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 열흘째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우편물조차 반송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 집회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하면 윤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도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당역에서 JTBC 심가은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안 쓰는 게 오히려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슷한 시간대에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 법안은 내년 1월 1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한을 일주일 앞당기며 그 전에 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당 차원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제소를 검토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JTBC 하혜미입니다.
여야 정 국정협의체 국민의힘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지만 출범 전부터 여야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가운데 누가 나설 것인지부터 논의 주제까지 입장차가 커서 실제 출범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참여 주체를 놓고서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입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각 당의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여야에 책임 있는 지도자가 들어와서 하는 거고 그 역할에 있어서의 큰 아젠다를 제시한 가운데 실무형으로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당장이라도 만나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지난 금요일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정치 공세만 펴고 있습니다.
논의 의제를 둘러싼 의견차도 커 출범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안보를 우선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오늘 국정안정협의체의 최종 목표를 윤석열 파면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현안도 협의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행안부와 국방부 장관 임명을 요구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시선 돌리기 전략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대책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을, 민주당은 추경을 주장하는 등 여야 입장 차가 큽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국회 출입하는 박사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사라 기자, 양당 원내대표가 주말에 그것도 비슷한 시간에 각각 간담회를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한 건데 그 배경이 뭡니까?
네, 원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기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겸한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11시에 간담회를 열겠다고 하자 권 권한대행도 11시 반으로 급하게 간담회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면서 압박하는 게 예고되니까 국민의힘도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방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란 특검 수용을 압박하면서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두는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수사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이 최대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이미 윤 대통령 소환을 통보하는 등 이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기소가 이뤄진 다음에는 이 특검이 만약에 출범하게 되더라도 같은 혐의로는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결국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배경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까지 더해지면 각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건의할지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도 오늘 여야가 거세게 충돌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헌재가 구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당장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합니다. 네.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미 여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 빠르게 청문회를 진행해서 24일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들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는 거는 비판하면서 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 지원하는 건 비판 안 하느냐고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한덕수 대행 측의 반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실 관계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JTBC에 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 국가의 미래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장 24일 열리는 국민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안에만 공포 또는 거부하면 되기 때문에 내달 1일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시한이기는 합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안이 발의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해서 저희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정보사령부에 출장조사를 나가서 당시 상황을 확인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엄 발표 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출동 시간 역시 계엄 발표 시간보다 2시간 빨랐습니다. 당일 선관위 CCTV에는 총기로 무장한 병력이 들어가는 모습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지만 반대되는 정황은 또 나왔습니다. 이때 동원된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원 부대의 임무가 핵심 실무자 납치였다는 겁니다.
정보사 요원 38명이 정보사에 모여서 실제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비환 문속으로 이송하라는 그러한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납치 대상 30명 명단에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포함됐다고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특별수사본부도 정보사령부 체포조 운영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국군정보사령부에 직접 출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실제로 체포조가 있었는지, 어떤 역할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라인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도 체포조 동원 의혹을 확인 중입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른바 국수본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국회와 선관위에 체포조를 투입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요일인 오늘도 수사팀 대부분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윤정주 기자, 윤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공수처는 주말인 오늘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했습니다. 어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근했고 일요일인 오늘도 수사팀 사무실에는 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이곳 청사가 현관 앞에 주차구역도 비워두고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아직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대통령이 오기 전에 경호처에서 미리 청사를 둘러보고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데 아직 연락도 없었던 겁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공수처가 보낸 소환 통보 전자공문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조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 후 첫 조사인데요. 문사령관을 상대로 비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에 관여한 경위와 롯데리아 모의 당시 상황을 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문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공수처는 대통령 소환 날인 25일 전까지 비선 계엄 관련 진술과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 대통령 조사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했고 국수본 특수단도 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습니다. 이처럼 주말에도 이 수사기관의 수사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는 25일에 대통령이 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5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준비할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다만 공수처에선 일반 형사범이 아닌 만큼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고 또 불출석 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앞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
네, 문제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에도 일절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뒤 공수처 소환에는 응할지입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무대응 전략으로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최대한 일정을 늦추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닷새에 걸쳐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 요구서, 준비 명령 등의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 전에 윤 대통령이 받아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의 서류 송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 그리고 1시간 만에 서류 송달을 마쳤던 것과 대비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첫 단추를 최대한 늦게 꿰면서 탄핵 심판의 전체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2주간 3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거쳤습니다. 첫 변론을 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윤 대통령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연기될 경우 탄핵 심판 일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헌재도 윤 대통령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르면 내일 송달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비슷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엔 이미 불응했고 공조수사본부가 오는 25일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현재로선 출석할지 미지수입니다. 공조부는 출석 요구서 수령을 계속해서 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구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사실상 지연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혁신당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뭐 공식 당론은 아닙니다만 저는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법안도 아니고 특검법안, 특히 내란특검법안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건 저는 레드라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덕수 탄핵 저지선을 저는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기에 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건희 특검도 그렇지만 내란 특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본인도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스스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질 수 뭐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분이니까 설마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열리잖아요. 여당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상식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다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할 거 없이요.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 임명 못한다?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내로남불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지금 뭐 비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가능하다라고 한 순간 한덕수 총리는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고요.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임명 안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처벌하자는 것은 결국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헌정 질서 유린의 연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네.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5일에 공수처에 출석을 할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대통령이 출석을 할까요? 어떨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수사 다 받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약간 방구석 여포 같고 실제 하는 행태는 법꾸라지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연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본인들이 지금 아주 조금 남은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극성 지지층밖에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네. 차라리 순교자처럼 내가 체포당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소추단에서도 지연 전략 차단을 첫 번째 과제로 꼽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뭐 저희가 다 송달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이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나 발송 송달 같은 제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연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변론으로 들어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질 겁니다.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소추단이나 대리인단에서도 굉장히 자주 변론기를 사실상 거의 뭐 매일 여는 수준으로 헌재의 재판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신속한 재판을 해야겠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전망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보다는 강제로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모두 가능하고 네.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경호처에서 이걸 거부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국가 기밀도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예외 규정들이 있기 마련인데 신병구속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가 사실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호처가 이걸 방해하게 된다면은 부득이하게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안 한다면은 또 법적 조치를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뭉쳐서 윤 대통령을 오히려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왜 이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네. 이 정도 되면 범죄 공동체, 최소한 이익 공동체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인사청탁이라든지 뭐 공천권의 부당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로 엮여 있고 또 그에 대한 자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캐비넷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누가 봐도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 손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범죄 공동체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뭐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살펴보다가 뒤따라오던 차에 부딪혀서 숨졌습니다. 또 등산객이 잠시 나무에 기댔다가 나무가 부러져서 추락하는 사고도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한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승용차는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 나들목에서 50대 A씨가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추돌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둘러보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정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는 등 3차 사고로도 이어졌습니다. 눈 덮인 야산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30대 등산객 B씨가 조난된 건 어제 오후 5시 5분쯤. 산행을 하다 잠시 기댄 나무가 부러지면서 함께 추락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시간 넘는 수색작업 끝에 B씨를 발견했습니다. 폭설로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 구조대원들은 B씨를 부축해가며 산을 내려왔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에는 경기도 부천시 단층 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1시간 40분 만에 꺼졌지만 불탄 거실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공의와 개원의 등 의료계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시 모집이 마무리 단계인데도 이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또 요구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 개원의 등 의료계 지역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된다.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은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증원이 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올해 증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 가능한 긴급 처방들을 찾아서 합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대학은 이미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후 모집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을 코앞에 두고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중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의료계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진료 시간 단축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도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공다송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를 뚫었습니다. 보름 만인 지난 19일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예고하자 1,45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강달러 현상이 기조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미 지금 1,45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1,500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1,450원대에서 사실 환율을 가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을 이제 수립을 했을 텐데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대외 신인도 관리와 환율 시장 방어, 통상환경 대응, 민생 안정 방안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리더십으론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와는 정상회동 조율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한국 패싱이 굳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10분에서 15분가량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재계 인사들 가운데서도 정 회장은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사실상의 첫 주요 인사입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한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가지 물어본 것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회장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은 만큼 트럼프가 대화 도중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는 아직까지 한국의 계엄 상황이나 탄핵 전국에 대해 아무런 공식 반응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취임을 앞두고 한국 패싱 경향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과 달리 일본과의 접점은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And yes, I'd love to see the prime minister.
Will that happen before the inauguration day?
It could. If they'd like to do that, I would do that. Yeah.
일본 정부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동 일정 조율에 착수한 반면 내란 사태 여파에 휘말린 한국 정부는 트럼프 측과의 공식 대화 채널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우리 군의 정찰 위성 3호기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우주 궤도에 진입한 뒤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주 야간 촬영이 가능하고 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내년엔 두 개의 정찰 위성이 더 발사되는데 전부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하고 정찰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브라질 남동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버스가 타이어 펑크로 휘청이다가 트럭과 부딪혔고 뒤따라오던 승용차도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버스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며 사망자 수가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강원도 횡성은 영하 19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윤재영 기자입니다.
바위에 부딪혔던 강물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강에서 그늘이 짙은 곳은 한낮에도 꽁꽁 얼었습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방한 용품으로 찬바람을 막아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도 더 좀 두껍게 입고 긴 바지도 좀 하고.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7.7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영하 16.9도, 횡성은 영하 19.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아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올라가지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춘천 4도, 대전 7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 오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수요일 성탄절 아침에는 서울 영하 4도로 기온이 조금씩 오르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성탄절에는 구름만 지나가고 눈은 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